이 시간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3일자 기독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2015년도 2월에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복음 전도 컨퍼런스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집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국 기자가 요약을 해 가지고 기독일보에 실은 그 기사를 제가 스크립해 놓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미국 땅에 팽배해 있는 세속주의에 대한 신랄한 경고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역했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지냈던 그때만 해도 이 미국 땅이 기독교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에 가면 성경책도 있고 벽에는 십계명이 딱 붙어져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누가 인도했냐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 성경과 십계명이 걸려있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속주의자들과 이 인본주의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는 그 순간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늑대처럼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가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적인 색깔들을 다 지워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온 미디어에서 그 일들을 앞장서서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했죠? 그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둘씩 지워가는 일에 너무나 너무나 열심입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평등주의를 외치면서 그것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화폐를 보시면 거기에 글자가 하나 있는데 문구가 뭐가 있냐면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지폐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크게 써 있습니다. 이 미국 나라가 하나님 위에, 그 신앙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글귀가 거기에 써 있는데, 이 무신론자들이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이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미국에 온 외국 사람들이 환전을 하면서 그 화폐를 사용할 때 그 메시지가 그들이 믿는 종교를 개종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구를 화폐에서 뺍시다. 그 소송이 계속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 플랭클린 목사님이 이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개탄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살 길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 전도 컨퍼런스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우리 기독일보에 실린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2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패역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극진히 사랑하실 때가 있다. 바로 그때이다. 근데 이 그때라는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이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그때에 여러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세속주의 속에 낭떠러지로 떨어져만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법에 저촉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히는 문화적 압력 속에 있는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요, 물질이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요, 도덕적 가치관과 그 개념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바로 그때에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의 때가 언제냐면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회를 모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목회자들이 먼저 제단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때에 심지어 결혼한 신랑 신부들이요, 허니문을 즐겨야 되는데 그 허니문도 즐길 시간이 없이 그 신방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부복절도 하고 부르짖으며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그 장로들까지도 하나둘 다 주님 앞으로 나오며 누구까지 나오나요? 심지어 어린아이들, 누구요?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아니 걔네들이 뭘 할까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도 들쳐없고 누구 앞에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깨닫고 위기천만한 그 순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그리고 떠나온 저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염려, 개탄, 비판 이것만 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때에 여러분, 온 백성들이에요, 남녀노소를 불구하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서를 보면 그 배경이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이 요엘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메뚜기 재앙, 저는 이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 읽었던 책을 보면 이 메뚜기 떼가 쭉 오면 그냥 하늘이 시커멓다고, 그리고 쫙 그게 지나가면 그 자리에는 풀한 폭이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예언인지를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뭐 많이 나와요. 메뚜기 말고 뭐 황충도 나오고 느치도 나오는데,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이 부분을 얘기를 나눴는데 이 구절의 원어적 뜻은 이겁니다. 어른 메뚜기가 먹다다 남긴 것을 젊은 청년 메뚜기가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를 누가 먹냐면 뒤따라오던 어린 메뚜기가 그것을 싸그리 먹는다. 결국 뭐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삼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까지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같이 엎드리라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젖 먹는 그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나를 도와줄까 하여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기도 안 해요. 이게 실은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진정한 신앙의 뿌리인 우리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잘못된 곳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있다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 바라다 보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을 만난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서 장로들에서부터 그 젖먹이까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의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궁핍한 날, 공고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바라긴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엎드리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진중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그 부흥을 우리가 좀 바라다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나를 좀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먹고 힘을 얻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으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젖먹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오고 그 앞에 엎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지금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짧게 세 가지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적을 멸망시키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백성들에게 선보이십니다. 이 내용이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했던 그 적의 모든 괴계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괴계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해내시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부흥케 하시고 다시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첫 징조로 나타내 보이는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구약의 사건, 첫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 땅 바로의 손아귀에 묶여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멈춰 섰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그 바로가 보낸 그 애굽 군대들이 흙먼지를 휘날리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병사들을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키셨어요. 오늘 그것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은 함께 힘차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요. 우리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악한 괴계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때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있으시죠? 뒤돌아보면 이 메뚜기 재앙을 맞는 것처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이라도 병마와 싸우는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든 지체 안 계십니까?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때로는 신분의 문제로, 어쩌면 이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오늘도 황망하여 손을 밑으로 내려놓는 혹시 그런 지체들은 안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끄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뒤쫓아오는 그 모든 악한 군대들을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셨어요. 동쪽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도 바다에 쳐놓으셨고요. 서쪽에서 내려오는 그 군대도 하나님께서 바다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예요. 악한 괴계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아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요,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메뚜기가 지나가며 싹쓸이했던 그 모든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22절이에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무엇을 내요? 힘을 내는도다. 힘을 내는도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어찌할 수 없어, 정말 방법이 없어, 힘이 없어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힘을 더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당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그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있는 그 성을 겹겹이 둘러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근데 그 모습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보십시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근데 이 사실이 언제 깨달아졌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이 엘리사가요 기도할 때 그 역사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요 지체를 향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신앙의 눈이 바로 이겁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이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족하게 하세요.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가 풍족함을 누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속에서 누리는 만족감입니다. 자족감이에요. 여러분 이 만족은 물질이 많다고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현재 지니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오는 만족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만족은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충분히 누리는 충만히 느끼는 바로 그 여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요 참 풍성합니다. 푸근해요. 등치가 있어서 푸근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힘이 생겨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그 사람에게 가면요 뭐 같이 먹은 것도 아닌데 배가 부르고요. 만약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풍성함, 만족감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만족감을 누리십니까? 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 속에 여유가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넘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를 좀 풍성하게 하고 만족을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 그 물들이 다 메말라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여유입니다.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바다와 같은 넓은 공간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바다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해와 같은 그 풍성함으로 우리도 남을 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만족감과 자족감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할 때 제대로 말 못하면 지는 것 같습니다. 바보 되는 것 같고요, 좀 모자란 사람 취급받는 것, 그게 너무나 싫으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악을 쓰는 모습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이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여유예요. 그런데 그 여유는 우리의 물질의 소유로도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여유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주셨던 회복의 말씀, 그것은 바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때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 회개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괴계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여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